한반도 핵무기 대백과 한반도의 군사대치 상황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보려는 한반도 핵무기 대백과입니다. 진행을 맡은 김진국입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루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 됐습니다. 자, 지난해 북한에서 대량의 무기를 구매했던 러시아의 소위 쇼핑 목록이 있죠. 북한이 자랑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화성 11 나아형도 있었습니다. 아, 최근에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에 투입됐는데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선 곳곳에서 북한제 무기가 발견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이 수출한 최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 11다, 한국에서는 KN-23이라고 부르는 미사일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당국에서는 한 20발 정도가 현재까지 사용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객관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사용이 됐다가 확인된 것은 12월 29일, 그러니까 지난해죠. 자포리자라는 우크라이나 중부 내륙 지역인데, 이곳에서는 처음 사용되자마자 곧바로 격추가 됐고요. 1월 2일과 2월 5일에 우크라이나 동부 대도시에 있는 하르키우 지역, 그 다음에 2월 15일에는 수도인 키우에 각각 한 발이 발사돼서 지면에 떨어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화성 11다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굉장히 유사한데, 우크라이나가 해당 미사일을 북한제라고 딱 단정한 이유는 격추된 이스칸데르 잔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부 구조도 다르고 부품도 달랐다. 그리고 상당수의 부품이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들이었다라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화성 11 나형이 실전에서 사용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1월 2일에 발사된 화성 11 같은 경우에는 동부도시 하르키우 시내를 향해서 발사됐는데, 목표물로 추정됐던 공장 건물 대신에 민간인 거주구역 쪽으로 날아왔고요. 아파트도 못 맞추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굉장히 넓은 공터, 그러니까 공원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는 마찬가지로 하르키우 시내에 있는 공장 건물로 이제 향해서 발사가 된 것으로 추정된 이 미사일은 시내가 아니라 시내에서 5km 이상 떨어진 교외 농촌에 있는 비어있는 폐건물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에 수도 키우를 향해서 발사된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 아니라 아예 도심 북부의 산림지대에 떨어져서 그 BBC라든가 로이터 같은 팀들이 가서 촬영을 하고 오기도 했는데, 거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풀 속에 엄청난 길이 한 40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화구가 만들어졌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탄착이 확인된 3발 가운데서 2발이 킬로미터 단위의 오차가 나왔다는 겁니다. 뭐 사실상 눈이 먼 미사일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예전에 극악의 명중률 때문에 좀 조롱을 받았던 구소련의 초기형 스커드 미사일보다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이 미사일을 뜯어보니까 200개 이상의 미국, 유럽산 상용 전자부품들을 아무거나 긁어다가 그 유도장치 부품으로 썼다라고 하는데, 서방제 부품을 밀수해서 가져다 쓰고서도 그 정도 정밀도밖에 못 낸다라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유도 기술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열차, 사일로 등 온갖 발사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게 만든 북한의 주력 전술 탄도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사일이 왜 이런 형편없는 명중률이 나왔을까요?
이 화성 11 나형이 우크라이나 실전에서 이렇게 형편없는 명중률을 보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사일의 자세 제어 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또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이 미사일을 유도장치 자체를 교란을 했다, 이런 가능성인데요. 일단 자세 제어 계통 문제를 보면은 오리지널 이스칸데르, 그러니까 러시아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스러스터 벡터 컨트롤이라고 해서 TBC 노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작은 가스 노즐을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해서 이 떨어지는 미사일의 방향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 TBC라는 기술은 날개를 이용해서 자세를 안정화시키는 기술보다 더 어렵고 진일보한 기술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이 오리지널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에는 이 TBC를 이용한 궤도 보정, 그 궤도 보정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해서 탄두 앞부분에다가 전자광학 원점 조준 시스템이라는 특수전 장치를 집어넣습니다. 이 장치는 미사일이 떨어지는 종말 단계에서 팝업 기동이라고 해서 중간에 머리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기동을 팝업 기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동 등 기존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회피성 기동을 하더라도 원래 계획되어 있는 표적으로 미사일이 다시 향할 수 있게끔 자세를 다시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미사일 메모리에다가 미리 표적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해 놓은 다음 종말 단계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서로 대조를 해보고 동일한 건물, 지형, 사물 이런 것들을 식별한 다음에 그 식별된 표적 방향으로 미사일이 움직이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그 TBC에다가 자세 보정 값을 입력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요. 이런 장비가 있음에도 명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북한제 이스칸데르에는 외형은 흉내를 냈지만은 내부에는 이런 복잡한 전자 광학 장비가 기술 부족으로 못 들어갔을 가능성, 그리고 들어갔더라도 이 자세 제어를 위한 TBC 기술이 부족했을 가능성, 이두 가지가 모두 존재합니다. 그런데 킬로미터 단위로 엄청나게 큰 오차가 나온 것을 보면은 전자광학 원점 조준 시스템이라는 복잡한 시스템이 아예 없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 화성실 나형에 이 전자광학 원점 조준 시스템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건데, 이 미사일이 이러한 그 조준 시스템 없이 순수하게 관성항법 장치와 위성항법 보정 장치로 유도된다. 이 가능성입니다. 많은 미사일들은 위성항법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GPS를 사용하고요. 동구권에서는 러시아의 글로나스나 중국의 베이더우 시스템을 씁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만들려고 군사용 암호화 위성항법 주파수를 열어줬을 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나스나 베이더우 위성법 상용으로 돼 있는 신호를 쓸 것이고요. 이런 상용 GPS 위성항법 신호는 교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위성에서 주는 그 주파수 신호보다 출력을 조금 더 세게 해서 근처에서 이것을 쏴주면은 쉽게 교란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교란해서 이 유도 장치를 좀 혼란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백 미터에서 크게는 킬로미터 정도로 오차를 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북한의 화성 11 나형은 유도 장치 쪽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 혹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 결함이 있다는 건데,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가 미사일 제조 공장을 직접 시찰하면서 대량 생산 체계를 지시했습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아주 많이 팔아서 돈좀 벌어보겠다라는 심사안이었는데요. 자, 김 총비서가 이렇게 김칫국을 들이키는 동안 러시아는 북한제 미사일 대량 구매를 포기했다고요?
러시아가 북한에서 대량의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었던 시점이 지난해 7월이었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을 찾았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북한은 군수공장을 사실상 전시순으로 돌려라, 이런 지시를 하면서 8월 11일과 12일에 김정은이 전술 미사일 생산 공장을 찾아서 미사일과 발사 차량의 생산 수량을 대폭 늘려라, 이렇게 교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 수출하고 관련 있는 것이었는데, 지난해 여름 같은 시기에는 러시아가 굉장히 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북한이 여러 종류의 전술 탄도미사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팔아달라고 애걸복걸하던 시기였는데, 김정은은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서 러시아에 팔면은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152mm 곡사포탄 한 발을 잘 팔아봐야 통상 뭐 싸게 팔면 400달러, 뭐 비싸게 팔면 600달러 정도인데, 이 화성 11 나와 같은 이런 탄도미사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수출량과 같은 가격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한 발에 300만 달러를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한 발을 팔면은 포탄 5천 발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사일을 수백 발을 팔게 되면은 포탄 수십만 발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겠죠. 문제는 러시아가 실전에서 이 미사일을 쏴보니까 북한이 이야기한 것과 성능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키이우나 하르키우처럼 킬로미터 단위의 오차가 발생한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예전 모델인 소련제 스커미사일을 갖다가 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을 것이고, 결국 러시아는 1월 초부터 이란하고 접촉을 해서 이란에서 생산한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서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란에서 구매한 미사일은 파테 110, 그 다음에 졸파가르, 이두 가지 미사일입니다. 파테 110은 사거리가 300km 정도 되고요. 졸파가르는 700km 정도 되는데, 북한의 화성 11 나형과 완벽하게 겹치는 그 구간대 미사일이죠. 이 미사일들은 화성 11 나보다는 굉장히 구형이다. 나온 지 20년이 넘었고요. 고체연료 방식이긴 하지만은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화성 11나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서 마하 6에서 7 정도의 속도를 내는데, 이 미사일은 마하 4 정도밖에 안 되고요. 화성 11 나형이 앞서 말씀드렸던 TBC라는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기술이 들어가는데 반해서 이 미사일들은 날개, 그러니까 안정핀을 통해서 안정화를 합니다. 뭐 속도도 느리고 기술도 좀 퇴보했지만은 그래도 명중률은 좀 확실한 편이었고요. 중동에서 여러 차례 실전 검증했는데 명중률이 꽤 괜찮게 나오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일단 부인을 하긴 했는데 확인된 것이 없다라고. 근데 로이터가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러시아는 이 미사일을 400발 정도 구매를 했고요. 뭐이 400발을 실제로 구매했다면은 지금 러시아가 일주일에 두 번, 한번쏠때한 5발 정도의 탄도탄을 우크라이나에 쏘고 있는데, 이러한 발사 스케줄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한 10달 정도는 넉넉하게 쏠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제 미사일은 안 산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북한제 탄약, 일반적인 포병 탄약도 품질이 나빠서 불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포병 탄약보다 구조가 더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더 많은 난이도가 요구되는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오죽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북한이 대량으로 생산한 미사일은 뭐 북한군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자, 명중률이 형편없으니 뭐 상대를 해야 되는 군 측에서는 좀 걱정이 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이 형편없는 명중률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의 화성 11 나형 한국에는 얼마나 위협이 될까요?
눈이 달려있고 정확히 유도가 된 미사일이라면 전략시설을 딱 집어서 거기만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으니까 군이나 정부 입장에선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데, 눈이 먼 미사일, 특히 위력이 강한 미사일이 명중률이 형편이 없다라고 한다면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무서운 일도 없을 겁니다. 킬로미터 단위의 공산 오차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 미사일이 서울 남쪽에 있는 남태령이라는 지역에 그 군사시설을 공격한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 지역은 한국의 수도방위사령부가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에 이제 합동참모본부 지휘소도 들어올 거고, 새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 기지도 여기로 들어올 겁니다. 당연히 북한의 미사일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인데, 여기를 만약에 대량으로 공격을 했는데 킬로미터 단위의 오차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근처에 있는 과천 정부청사나 서울 대공원, 그리고 근처에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서 직선으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교통요충지로 수도권에서 서울을 출퇴근하는 그런 엄청난 인파가 오가는 사당역이라는 지하철역 근처를 강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이 미사일이 떨어지게 되면은 한 번에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확히 유도가 되는 미사일이라면 이 미사일이 어떤 전략시설을 노릴 것이다, 이렇게 딱 예측을 하고 한국군도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날아온다면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서 수도방위사령부까지 날아오는 그 궤적을 계산해서 그쪽으로 이제 유격탄을 미리 날려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어작전이 가능한데,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미사일이라면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이기 때문에 유격자산 배치, 그리고 이런 방공작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명중률 형편없는 미사일이 많아질수록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 카드를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런 미사일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한국도 선제타격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카드를 만들 수밖에 없고, 결국 남북 모두에게 파멸적인 결과가 나올 밖에 없으니까 김정은은 어차피 맞지도 않는 미사일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그 쌀이나 옥수수를 좀 사가지고 주민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달 있으면 보릿고개인데 그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희루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사 상황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 보려는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지금까지 진행해 김진국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